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어느새 8월의 마지막, 동시에 또 9월의 첫째 주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대부분은 이제 휴가도 마치셨을 것 같고요. 아이들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겠죠. 교회들은 이제 후반기 사업과 동시에 가을 대전도의 준비를 슬슬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 그동안 마음의 충전을 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후반기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식품 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삼육식품에서 이번에 통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출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참기름 하면 워낙 가짜도 많고 또 불신이 많은 제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삼육식품에서 정직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바라기는 제가 사는 사이판에도 예, 우리 삼육식품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진출을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얼른 발전해서 우리 삼육식품이 전 세계에 좋은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도 전하고 또 건강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동주연합회 소속인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지금 몽골 합회의 합회장님으로 지금 가서 봉사하고 계신데, 이번에 한국에 계신 13명의 강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무려 7주일 동안 13개 교회 동시에 전도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계획을 1년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9월 4일부터 무려 7주 동안 이 전도회가 계속된다고, 동시에 계속된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이곳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13명의 강사 목사님과 우리 또 김요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부가테 지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전도회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7주 동안 굉장히 큰 전도회를 지금 몽골 합회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이렇게 힘을 보태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도만큼 더 큰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몽골 합회를 위해서, 부가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0과 예수님은 그들의 신뢰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누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10과는 예수님은 그들의 신뢰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신뢰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핵심 단어인데요. 신뢰라는 말은 곧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모든 배경에는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와 또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계획이 그 뒷배경에 항상 숨겨져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진정한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만 그들에게 이 필요한 구원을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요, 점원이 되게 친절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친절한 표정과 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썩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퇴근하면은 얼굴 표정이 싹 바뀌거든요.
네, 그 비슷한 사례가 그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네, 고객님 하는 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는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마 어쩌면 인상 쓰면서 받을지도 몰라요. 말은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표정과 모습은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백화점 직원들처럼 웃고 친절한데, 이제 교회 밖에 나오면은 어쩌면 이제 원래 우리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교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진정한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또 왜 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지, 그렇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교과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데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 중에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뭐 꼭 그렇다 그런 건 아닙니다. 때때로 그럴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룰 소지는 신뢰를 얻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전 사역의 핵심은 바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뢰라는 말은 영어로 confidence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confidence라는 말은 확신이나 어떤 자신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confidence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부터 온 것인데요.
네.
이 con 함께라는 단어와 fide 믿음이라는 단어를 합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 혹은 누군가에 대하여 확신이나 자신감을 갖게 되려면은 먼저 이 믿음 혹은 신뢰가 함께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 컨피던스를 갖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단이 너무나 많은 오해를 뿌려놓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없애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혹은 자신감을 갖도록 하시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로역에 대한 1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 몽매한 오해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네, 사실 인류의 처음 죄가 시작된 것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만일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 이 컨피던스를 가질 수 있었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면은 하와는 그걸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사단의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게 된 거죠. 온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사단이 던져주는 말에 자주 속아 넘어가죠.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건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돈 버는데 한번 더 열중해봐. 아, 명예를 소유하는데 더 열심을 내봐.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예, 그 정도는 괜찮아. 목사님도 그러셔. 장로님들도 그러셔. 뭐 이러면서 마치 신앙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서 하도록 이렇게 의심의 눈길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 그런 나쁜 마음, 나쁜 신앙의 정신을 심어줄 때가 많이 있죠, 사단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의 뜻에 따르도록 우리를 이제 속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확신, 이 컨피던스를 갖지 못하고 사단의 말에 더 확신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사단의 말에 빠지게 되고 그 제안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전 인류가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고치셨는데요. 특별히 정말 병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멸시하는 병들, 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전 인류,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돌맞아 죽게 되거든요. 만일 예수님께 치료받지 못했다면은 그 문둥병자는 아마 거의 확실히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 하면은 자기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멸시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의 기초에서 이 문둥병자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컨피던스가 있었던 것이죠. 문둥병자의 구원은 바로 이 신뢰, 이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자뿐만 아닙니다. 중풍병자도, 삭개오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백부장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신, 이 신뢰, 나를 멸시치 않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소유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중심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신뢰를 일깨워주는 것. 왜냐하면 그 신뢰가 그들의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나 구원이나 이 모든 것의 기초 그리고 시작이 바로 이 신뢰 혹은 확신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계속되는 교과를 통해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서지는 이 신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신뢰를 얻는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어야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믿을만해서 그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8월달 그 미주 교회 지남 표지 사진이 데이빗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집이 나와 있는데 통나무 집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조셉 베이츠가 배틀크릭에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 우체국에 가서 물어봤다 그러죠. 이 동네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바로 데이빗 휴잇을 소개해 줬고 조셉 베이츠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배틀클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시작되는 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누군가에게 신뢰를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예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복음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신뢰를 얻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주의 깊은 균형입니다. 이게 잘못 읽으면 주의 깊은 균형이 됩니다. 주의 깊은 균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성경절 좀 읽어보죠. 욥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성경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좀 잘 묘사한 대표적인 성경절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은 결코 깨끗하거나 순결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전혀 신뢰할 만한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참된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초신자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인 줄 알고 나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36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학교에 가면 다 천사 같은 아이들만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설명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갔다가 깜짝 놀랐죠. 애들은 다 똑같다. 장난치는 애는 장난치고 착한 애는 정말 착하고.
네. 네.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혹시요?
그런가요? 네. 다 나 때문이야.
네.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초신자들이 이제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람 중에는 그 어떤 누구도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교과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네,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거를 좀 질문하고 네. 싶었습니다. 왜 그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습을 신뢰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사역에 아주 주의 깊은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역사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 편입니다. 예, 그러나 봉사를 통해서 신뢰를 얻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하다 보면요, 이제 그 사역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것은 구주를 소개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행사를 치른 것에 만족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한편은 봉사와 사역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교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지역사회로부터 결국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겉은요, 멋있고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를 썩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전락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62페이지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활동하는가 동시에 교회 안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관리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 개인의 영성과 어떤 교회 행사 참석하는 것과는 이제 좀 별개로 그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자기의 영성이 다 뛰어나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양편의 이 균형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활동과 영성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의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라든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꼭 균형적으로 이렇게 잘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나가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활동만 해서도 안 되고 방 안에 앉아서 말씀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름 시즌에 보면요.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 활동들이 많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인해서 우리가 이게 분주해질 때 때때로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은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범과 초청에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참된 그 진실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신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사실 신뢰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신 후에 사람들을 만나 봉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균형을 잡힌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주의 깊은 균형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를 행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교회 직원들과 임원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행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개인적인 어떤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또 그러한 맞습니다. 모습들이 자기의 신앙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오히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행사에만 초점을 맞춰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또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화요일 소지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건 좀 특별한 용어 같아요. 이건 사회적 용어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가요?
네. 좀 약간 거창하죠. 사회적 자본, 경제 용어인데요.
네.
네이버 사전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이루는 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말한다.
네, 그러니까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함께 진행을 할 때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 그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규범도 필요하겠고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정도 필요하겠고 뭐 상호간의 믿음이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여튼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읽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선교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한 사회적 자본, 선교적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뭐 다양한 은사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또 지역 주민들과 서로 벽 없이 소통하면서 친교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교회의 성도들은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교회가 다방면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지, 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자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말씀 같으네요.
뭐 그렇죠. 뭐 요약해 보면 선교적인 측면에서 본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소유한 능력, 그 자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교과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인데요. 이 한국연합회가 발간한 교회요람 18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사회 질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봉사와 재정으로 필요한 노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한 이 사회적 자본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해서 이 훌륭한 사회적 자본들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 하면 바로 요셉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가 어느 곳에 있었든지 이제 풍성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혹은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심지어 애굽의 총리의 주위에 있을 때라도 모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죠. 다니엘도 그랬죠. 바벨론의 왕궁에서도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밝은 태양의 빛처럼 어두운 바벨론 궁전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와 대면했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풍성히 가졌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품성은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었고요. 또 맛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처럼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진정한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 즉 우리의 품성의 아름다운 맛, 품성의 아름다운 빛을 높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품성의 아름다운 빛을 높이 들기 위해서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꼭 지위가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겠죠.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참된 친교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교과에서는 거룩한 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자본을 얻기 위한 거룩한 투자, 그것은 나의 삶에 예수님을 모신 증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나는 어떠한 거룩한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룩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식사 대접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교를 위해서 방문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교회에서 단체로 가는 그런 형식적인 방문 말고요. 이렇게 사귀고 정말 친교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의 그런 방문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만 하면 안 되고요. 꾸준히 네.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원래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되지 한 번 어쩌다 한 번 해놓고선 아, 그 사람 별로 반응이 안 좋다 이렇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뜸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마음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죠.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원한다면요. 뭐 작은 것들이지만 이러한 거룩한 투자들을 통해서 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정리를 하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함께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이 거룩한 투자를 통해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얻을 수 있겠는지 한번 10분 정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런 계획들과 또 음성들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경제 용어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또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이 풍성한 사람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유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꼭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할 것 같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것을 좀 투자하는 거룩한 투자가 풍성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수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 신뢰를 잘 이끌어냈을 때, 즉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잘 이렇게 축적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잘 형성해서 큰 결과를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느헤미야는 원래 이 페르시아 시대의 궁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유다로부터 들어온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황폐된 형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네, 고향 땅에 일어난 슬픈 소식을 들은 거네요.
그렇죠.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이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70년이 다 차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네, 이게 1장 11절인데 이제 이 앞에 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회개하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장면이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 인사발령 받으셨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느헤미야가 얻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시작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앞으로 성취하게 될 모든 일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보내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해서 술관원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친히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보내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좀 길지만은 느헤미야의 참 이 신앙의 모습을 담은 성경절들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네, 이 긴 성경절은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쌓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바로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절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일 느헤미야처럼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훌륭해서 왕으로부터 그런 신뢰를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참으로 겸손하며 회개하며 충성코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신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보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큰 재정적 도움이나 정치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요. 그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느헤미야처럼 먼저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진실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이끌어내려고만 노력한다면 그 사업은 분명히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뭐 비재림교인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신뢰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받든지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때때로 외부에서 오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율법의 원칙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례로 이제 우리 임계교회에서요,
네.
이 임계 지역에 이게 문화의 집이 한 곳 생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청에 들어가서 그 문화의 집 운영권을 좀 얻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돕겠다고 이렇게 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문화의 집 운영권을 받게 되면, 토요일 날 이제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재정적 도움이나 큰, 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의 원칙을 타협해야 하는 그런 이제 위기에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직원 내에서 이제 의논한 결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남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타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확립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많은 위정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게 하실 것이며, 또 그들로부터 필요되는 도움이 이리로 올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많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서지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가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적 자본을 많이 축적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필요한지, 이 가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제가 아는 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이 술만 드시면은 저는 교회 다니겠다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제가 그 사람 구원하게 해서 제가 술을 먹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네,
어떤,
불가능하겠죠.
네, 그 신뢰가 깨질 겁니다. 에이, 그 목사님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말해. 왔다 갔다 바뀌고 뭐 신념도 없다고 이렇게 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사회적 자본을 얻기 위해서 성경의 원칙과 어긋나게 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신뢰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온 백성의 칭송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 기록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인데요.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은 진정한 예배가 있었고, 또 교회는 주변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근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더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예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기심이 제거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요소가 온 교회와 백성들이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 사도행전 교회의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소를 좀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영적 예배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기심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또한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들은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네, 주변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신 목적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 4장 6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그 앞절 부분에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미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장 5절로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네, 어떻게 하면 온 나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송하고 정말 이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도를 쫓아 행하게 될 때 열국이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국의 칭송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일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우리의 교회들이 오늘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범들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셨고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칭송은커녕 오히려 때때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 비춰볼 때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게을리하고 영적 가뭄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초대교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칭송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저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교인들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되고 바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은 우리 제치를 아시고 예수 재림 교인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은 조금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의 시간이 정말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힘을 다 준비해 주셨지만 삼손처럼 우리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히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었고 진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일은 등한히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말라가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생명수를 풍성히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먼저 앞서 그 생명수를 예수님께로부터 풍성히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래도록 앉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주시는 평화에 젖어 있었던 그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기뻐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럴진데 오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나 칭송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회복이 다시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신뢰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이 한 주일 동안 또다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품성이 경험되어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온 백성의 칭송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칭송을 얻기 위해서는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이웃사랑, 이기심 없는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야 될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쓰고 또 우리 입맛에 맞는 예배만 드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한 회개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할 회개의 예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기심 있는 사역을 많이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 백성의 칭송을 얻어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뢰를 얻으셨다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모본을 따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아름다운 사역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진짜로 신뢰받을 수 있는 한 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뢰의 근본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배웠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진정한 가치를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복음 사역에 큰 보람과 행복, 만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주님의 마음 닮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